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비행기 안에 이제 프랑스인과 미국인과 또 한국인 또 일본인 이렇게 여러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중에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조종석에서 부기장이 객석으로 오더니 객실로 오더니 사람들에게 이 비행기는 지금 추락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만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모두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모두 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세 사람만 죽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비행기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죠. 잠시 후에 미국인이 일어나다니 God bless America 그러더니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집어 던졌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12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12장도 11장과 사실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십니다. 11장 54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지역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들로 그 잔치를 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있으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제목에도 나타난 바대로 마리아와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대조를 이룰 만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이 잔치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치 이후에 다시가 아니라 이 잔치 이후에 죽으시러 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연상하게 되냐면 이 우리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누이 같이 생각을 해본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에게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지금 예수와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장차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잔치할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함께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한 이 행동은 곧 닥칠 한 가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속에 묻히시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가 궁극적으로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함께 앉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근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실들이 이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모든 기쁨과 약속과 자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의 죽으심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십자가 없이도 그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양 쉽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이 가장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12장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면서 기독교의 참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몇 번째 교회이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교회인 분들은 사실 몇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기까지 그 전에 여러 교회를 거쳐 오셨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어떤 신학적인 체계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쌓아 오셨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참 복음과 진리 위에 정당한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더할 나위가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잘못된 이해와 어떤 잘못된 신앙 체계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잘못된 신앙이요 복음이라면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있으면 어떤 새로운 신앙의 내용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자기를 방어하는 데 더욱 급급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에서 쉽게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을 다 이해해버린 것처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올바른 기초 위에 신앙을 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아직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가?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또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종종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우리 신자들이 나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성경 구절 몇 개, 그리고 상식과 내가 확신하는 몇 가지 것들로 이미 여러분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다 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떠한 이야기도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학에 대하여서 참 우리는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 그러면 진저리를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수학에 얼마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수학이 그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상당히 더 수준 높은 수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다다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회에 나가서 쓰지도 못할 이 수학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렇게 회의를 느낍니다.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수학을 배워야 할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알 만큼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 손을 놓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탓합니다. 문교부를 탓하고 교과 과정을 탓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언제 놓으셨습니까? 중1 때 놓으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놓으셨습니까? 2차 방정식 할 때 놓으셨습니까? 삼각함수 할 때 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현실적인 문제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 이런 식의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의 출발점이요, 또 신앙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고 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 삶 안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가 더욱 가치 있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종종 이 십자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엉뚱한 복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사이비로 얼마든지 생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절기이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당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신 나라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마다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해볼까요? 13절부터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근거요 자랑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긍지로 삼고 있고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은 46년여 동안 성전이 복원되고 그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됐죠. AD 70년 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영적인 메시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돌 하나라도 어떤 다른 돌 위에 얹을 수 있을 만한 기초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서만 그 기초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위에 놓여지지 않으면 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 의식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선이나 양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막연하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인됨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묻어 있어서 그 죄를 닦아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가 우리 뼛속 깊이 들어있는 존재요. 본성으로부터 그 죄가 물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만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와 중요성과 그 절대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사이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어지는 그 경험도 없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매다는 일들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을 유익하는 대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를 가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 단어를 보셔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우월하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열등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해로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십니까? 그것도 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습니까? 그것이 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습니까? 그것도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할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왜 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저도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하죠? 이 헌금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나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익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는 세상에서 선생님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내용과 그 감격과 그 신앙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성가대에서는 의외로 성악가가 실수를 하는 법이고 교사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자들이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목사는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사건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다 부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부위보다 이 발에다가 더 많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더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그 안에 있는 대조적인 부분을 더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부위에 있어서 가장 하찮은 부위입니다. 늘 더럽혀지기 쉽고 냄새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것도 언제나 하인들이 그 발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일종의 모욕감이나 열등감을 그 씻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가장 하찮은 부위에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발에 이 여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의 어떤 고백과 내용,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그 귀한 향유라도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에게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보실 때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그가 예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은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참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을 이해할 것이며 이거보다 더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가롯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팔아서 30이라도 남겨야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롯 유다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롯 유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는 돈과 물질과 행복과 즐거움과 어떤 나의 세상에서의 가질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돈궤를 채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돈궤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아시죠?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아시죠? 우리 과거에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무지했을 때에는 우리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는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기로 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일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유입니다만 우리 좀 더 솔직해 볼까요? 내가 가진 돈이 그저 아까울 뿐이죠. 그것이 아깝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기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에게 어떤 복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내 힘으로 악착같이 내가 모아서 내가 그 복을 쟁취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궤를 스스로 챙기는 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 아,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그 물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가져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시기를 싫어하신다면 교회에 내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든 그 신앙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돕든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보내시든지 하세요. 그것도 싫으면 길에다 갖다 뿌리시든지 아니면 쌈싸듯이 튀겨드시든지 아니면 불태워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를 보면서 이 가룟유다처럼 그 돈궤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 교회는 150명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십일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아, 우리 교회는 150명 모든 성도들이 다 십일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 정말 놀랍군요. 아, 정말 그 150명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십일조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다 십일조를 하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십일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유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딘가 모르게 줄줄 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신앙의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리아가 되었다가 또 가룟유다도 되었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하는 것이 정말 싫죠. 꼴보기 싫죠. 그게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돈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돈 하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모습이 아주 치를 떨듯 싫어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자된 삶도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되어주는 것을 더 바랄지 모릅니다. 성경 몇 구절만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전에도 한번 생각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서 거기서 기독교의 참 복음과 그 기초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물질과 나의 소원과 바램을 위하여서 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시 쌓으십시오. 이 세상과 구별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신자라면,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라면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과 우리는 그 자세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참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감사하는 마리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 가룟유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파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가룟유다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치닫고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신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가룟유다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신앙의 기초 위에 올바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